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들, 네, 거의 보셨죠? 네, 많이들 보셨죠? 꽤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마지막 장면 해피 엔딩이었습니까? 새드 엔딩이었습니까? 행복하게 끝나나요? 슬프게 끝나나요? 기억나세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랑하던 두 남녀, 그 디카프리오하고 그 윈슬렛인가요 이름이? 하여튼 그 둘이 어쨌든 그 가라앉는 배로부터는 탈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판때기 같은 건지 뭔지 하여튼 거기에 떠 있었는데 남자 주인공은 그 물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둘이 같이 있으면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 주인공만 그 판때기 위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자만 살아서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 타이타닉에 대한 회상을 한 것으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지, 새드엔딩이라고 해야 될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좀 뒤섞여 있었던 결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희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비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극과 비극이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수십 년의 인생들을 뒤돌아보시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었지만 또 좋은 일들도 있었던 그렇게 뒤섞여 있는 인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날이 날이니만큼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그 실은 크리스마스 속의 그 이야기가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전해드렸던, 읽어드렸던 그 말씀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의 속을 들여다보면 비극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성탄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을 배우다 보면은 기독론을 배우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것을 배워요. 예수님의 스테이러스, 그 예수님의 그 신분이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비하의 신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비하의 신분. 낮출비 아래하. 아래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성탄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 희극이 아닙니다. 비극이에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희극이 아니라 이 성탄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건축 설계사가 건축물의 자재의 하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가장 높은 왕이 가장 천한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극이 아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그 천사의 말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희극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그 일이 우리에게는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되었어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완벽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가 탄생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별을 연구했습니다. 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는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동방박사들이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다고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 비극에 대해서 더 말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물었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났냐? 묻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그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었는데,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소동이 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당황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황했다. 헤롯 왕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불러 모아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자, 그러니까는 헤롯 왕도 이미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 유대인의 왕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났다고 하니까는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를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정확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누구를 부르죠? 동방 박사들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그 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들었던 대답을 동방박사들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가 황당하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그 메시아 예수들을 찾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지식만 있었지 그 그리스도께, 메시아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저 그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난 지 꽤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장면과는 다른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미 집에 옮겨졌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할례한 것도 지났고요. 그리고 결례, 남자아이는 한 40일 지나야 결례를 행하거든요.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그 시간도 이미 지났던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난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오히려 누가 먼저 알았어요? 이방인들,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알고서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지식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기독교 신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알았을지 몰라도 그를 진정 찾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성탄의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애들이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장난기가 또 발동이 돼가지고, 야,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지? 그랬더니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Jesus birthda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생일 맞아. 근데 왜 아빠가 니네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애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지네들도 아는 거죠. 내 생일도 아닌데 왜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지? 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빠의 질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찬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오래된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만 크라이스트가 빠져버린 그런 성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에 와서 배워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배웁니다. 교리도 배우고 요리문답도 하고 교회 헌법과 또 기독교 전통을 우리가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에게 빠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극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 세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 성탄의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발견되는 비극은 헤롯 왕을 통해서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했던 말이 뭐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뭐 하겠다고요?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했던 말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타나면 가장 큰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아, 잘 됐다. 손쉽게 처단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을 통하여서 귀국을 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어떻게 되죠? 미치광이가 돼, 미쳐 날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크게 화를 내죠. 심지어는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실제로 죽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메시아를 제치고 영원한 유대인들의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왕권도 지키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동시에 자기의 자리와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수단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인간은 수세기 동안에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렸어요. 아니면 왜곡시켰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산타클로스를 거기다 갖다 놓았어요. 여러분, 세인트 클로스,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었던 터키의 대주교였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우리의 행태를 보면 억울할 거예요. 자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줬던 일이 이제는 성탄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여러분, 실은요, 선물을 주는 산타의 초점을 우리가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선물을 받을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 산호세에 살 때에 가끔가다 차가 없을 때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연말이 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십몇 년 전만 해도 버스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찾아볼 수 없어요. 뭐라고 하죠? 해피 할러데이. 예, 사람들은요, 이 성탄이 어떻게든 가려지도록, 왜곡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성탄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도 오늘날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 원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내 자신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주인공이 된 건 아닌가. 그게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가 성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봤어요.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아주 뛰어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동방박사보다 목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알고요, 부활도 알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만큼이나 목자들만큼이나 그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진심으로 여러분 바라십니까? 얼마나 갈망하세요? 주님과의 교제는 나누며 살지만 여전히 나의 자리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위를 포기하고 있지 못한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보다 위에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드린 질문들에 우리가 예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지금 비극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영원 가운데만 계셔야 할 분이 제약된 창조된 시간 가운데에 내던져지신 일이었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에게 생일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간 가운데 같이 쉴 분이 아닌데 시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분이 떡집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먹히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신 분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이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날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는 비극적인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극, 즉 성탄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이미 지나간 것이 되었어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행이죠. 사실 하나님 편에서 전부 다 감당하셨던 비극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끼거나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비극들은 우리의 삶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헤롯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도 찾지 않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 그와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혹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내가 주도권을 잡고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헤롯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비극들이 계속되거나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늘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 왕과 같은 그러한 비극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 시즌에 화려한 불빛으로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일, 그리고 서로에게 선물을 나눠주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이웃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불필요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는지, 내가 그분을 어디에 모셔두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접해드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섭섭치 않으시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극이 되지 않도록 이번 성탄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께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